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성경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받은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죄범한 이후에 회복을 받아 누릴 때 어떤 부분에서 무엇에서 회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 내용을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속죄를 하면 회개를 하면 회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우리가 기준점들을 갖게 됩니다. 다섯 가지를 천천히 한 가지씩 잠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심판을 받은 것인지 심판받으면 무엇이 사라지는 것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모를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절부터 11절을 보면 회복의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 중단되고 무엇이 멈춰지는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심판의 내용 다섯 가지를 역으로 짚어보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죠. 너희는 언약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또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져 있던 언약이 깨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렇게 늘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영원한데 그러나 그 언약은 잘 깨집니다. 하나님이 깨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회복은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회복의 내용은 여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산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회복인 거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여정을 잃어버립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 한복판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내산으로 나왔을 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여기로 데리고 가겠다. 이스라엘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목적지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정이 사라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툭 던져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면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그런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되고 또 왜 거기를 가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고 이러이러하게 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무리 잘 가도 아무리 잘 뛰어가도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앞서 나가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은혜 받은 삶인데 만약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앞서 나가지 않으시고 니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허대고 다니다가 나름대로 좋은 곳에 도착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 심판받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죠. 어디로 갔을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정과 관련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자기가 정해야 하는,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복구가 되는 것이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내용은 대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아론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죽게 하시고 또 아론이 죽은 이후에 아론의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 말하자면 죄를 지었을 때 심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냐? 대제사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어주는 사람, 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무언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허물이 있거나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줄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다는 건 회복을 누린다는 것 그와 같은 대제사장을 다시 얻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세 번째로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했나요? 회개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독특한 점이에요. 시내산에 갔을 때 아직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를 했고 또 대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도 분명히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신분인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게 구원과 은혜를 받는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부터 쭉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모세는 죽죠. 모세는 그 시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는 없습니다. 아론은 죽지만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제사장은 가장 완벽한 은혜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비록 육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시지만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회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지파가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심판을 받을 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심판이 되는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어떤 게 심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우리가 무언가 전쟁을 하거나 다른 뭔가를 할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고 함께 예배 드려주는 자,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또 우리가 무언가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는 자가 있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다섯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땅을 얻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궁극적인 목적,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성취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죄를 지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심판받는 겁니다. 죄를 지면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그 순간에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산물을 받아 먹을 수는 없는 그 지경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회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이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구원과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나안을 얻는다고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굽이 어쩌면 가나안보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보다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얻어도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그 은혜를 박탈당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스스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여정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신가, 네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결실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보고 아,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 내가 회복 가운데 있다,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특징들을 한 두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과연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버렸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지금 보면 10장에서는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고 심판하에 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현실을 쳐다보고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졌구나, 이거 잘 모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여정을 잃었구나,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받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서 선포하고 알려줘야 깨닫는 것이지 자기 자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직접 두 돌판을 깨버리고 막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야 뭔가 문제가 생기긴 생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건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심판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나중에 지금도 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를 이뤘을때도 그러는데 종종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시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게 하시거나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전쟁이 나게 하거나 이러면 아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즉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판들을 행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즉각 깨달을 수 없는 심판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어찌 보면 즉각 깨달을 수 없는 심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언약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언약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살던 거랑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누리고 살다는 마음이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대제사장을 제거해버리겠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은혜가 남아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금 다섯 가지를 제거해버리셨죠? 그런데 이미 주신 은혜가 50가지인데 50가지 남아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섯 가지를 제거하셨잖아요. 심판하시면서.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 날마다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곧장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심판받아서 이 다섯 가지가 제거가 된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성막이 곧장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분명히 지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 50가지 이미 베푸신 은혜는 거두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먹고 사는 데 별 문제 없는데 앞에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밤에도 지낼만하고 낮에도 지낼만하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언약 백성이 아닌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대제사장이 사라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여전히 만나는 내려오고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고 여전히 성막은 눈앞에 보이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걸 진짜로 심판하셨나? 그래서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심판들 다섯 가지는 공존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 다섯 가지 중요한 다섯 가지가 사라졌지만 다른 은혜들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거나 먹고 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즉각 알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걷어가도 심판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에 있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전히 먹고 살고 여전히 자격증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잠자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신 걸 듣지 못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하지 못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우상 숭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나는 너를 내 백성 삼지 않겠다 한 가지만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우상숭배하는 것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섯 가지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은 다 각각각각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유기체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한 가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듭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가 깨집니다. 신앙의 시험거리가 생겨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1번 항목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왜 1번 항목만 심판하지 않고 2번, 3번, 4번도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까? 원래 죄는 그런 겁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한 가지를 회개했으면 그것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회복하면 관련된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린 대로 바라기는 여정을 걸어가며 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죄 짓지 않고 허물 없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시 받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 눈으로는 아무 허물이 없고 우리 눈으로는 다 마땅하고 타당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주님 앞에 허물이 있고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